국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지식 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는 어제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믿지만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 대표는 미국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최대한 빨리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무역기구 WTO와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국제적 합의 도출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백신 지식재산권의 인지 유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백신 부족 사태와 불균등을 해결하기 위해 백신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일시 유예해서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가운데 나왔습니다. 현재 WTO 160여 회원국은 지식재산권 협정에 의해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회사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복제의약품을 임의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 정부의 발표에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도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41만 2,262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3,980명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앞서 인도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이 5일 정점을 찍고 주춤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런 관측이 빗나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지난주 인도의 코로나 감염자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감염 사례의 절반가량을 사망자는 전 세계 수치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감염률이 가장 높은 서부 연안의 유명 관광지인 고아주에서는 최근 몇 주간 코로나 검사에서 2명 중 1명꼴로 양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용 산소 부족 사태로 인한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발행되는 인도타임스 신문은 인도 남부 첸갈텐 마을의 국립대학병원에서 어젯밤 병상에 공급되는 산소 압력이 갑자기 떨어져 환자 1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인 조슈아 웡이 불법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슈아 웡은 지난해 6월 홍콩 빅토리아 광장에서 열린 중국 천안먼 민주화 운동 31주년 기념 야간 촛불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콩에서는 1990년 이후 계속해서 천안먼 민주화 운동 추모 집회가 열렸지만 지난해는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홍콩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홍콩의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슈아 웡 이외에 당시 집회에 참여한 민주화 진영 지역구 의원 3명에게도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올해 24세인 조슈아 웡은 지난해 12월 불법 집회 조직 선동 혐의로 징역 13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중국 정부가 호주와의 전략 경제 대화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오늘 성명에서 최근 호주 정부 일부 당국자들이 냉전적 사고와 이념적 편견을 보이며 중국과 호주의 상징적 교류와 협력을 해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호주 정부가 양국 협력과 관련해 보인 이런 태도를 고려해 호주 정부와 함께 주도한 전략 경제 대화의 모든 활동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호주 무역장관은 중국의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호주는 대화를 유지하고 장관급 수준의 관여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 워치 등 200여 인권단체가 유엔 안보리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가 2월 1일 쿠데타 이후 어린이 51명을 포함해 최소 769명을 살해하고 수천 명을 구금했다며 이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냉혹한 무시를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정부도 미얀마 군부에 총알 하나도 팔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6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 장관들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우려하고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G7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런던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졌으나 두 나라가 갈등을 봉합하기에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은 지난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실험 등 설정한 목표 달성률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14도, 낮 최고 9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를 우려하고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 한일 세 나라 장관들은 별도 협의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력 강화와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G7과 한국, 호주, 인도 등 초청국가 외교장관들은 5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과 핵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외교적 과정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라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북핵 문제 등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우리는 미국이 계속해서 그런 점에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된 점을 환영하고 또 지원을 제공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이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대북 제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동안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가 유지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어 G7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확실히 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 특별히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과 계속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활용 문제에도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최신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부 나라가 여전히 결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시급히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조속히 핵확산 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로 복귀하고 화학무기협약에도 가입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금융범죄와 민감한 산업을 겨냥하는 것을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성명은 우리는 한반도 긴장 사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며 북한의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계속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정권이 모두를 위한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유엔 기구들과 협력하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과 납북자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와 이로 인한 북한 내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취약계층의 복지, 특히 그들의 충분한 영양 공급과 깨끗한 물, 의료시설 이용 여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적 지원이 안보리 결의와 인도적 원칙에 부합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국제 인도주의 기구들의 접근과 인도적 필요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가능케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우리는 여전한 북한 내 불안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깊이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기로 선택한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G7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회원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의 외교장관과 더불어 한국과 호주, 인도,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 등 외교장관들이 별도로 초청된 형태로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잘리나 포터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해당 검토가 끝난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과정은 철저하고 엄격하며 포괄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몇몇 이전 행정부 전임자들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우리의 방식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의 목표는 한결같고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일본 외무장관과 3자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3국 공조를 증진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논의하기 위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정용 한국 외교장관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다른 상호 관심사를 위한 결연한 공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장관들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문제와 확산 방지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억제력 강화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된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런던에서 고위급 소통을 재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미한일 3각 공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갈등 표출이 억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갈등을 봉합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5일 런던에서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한일 외교당국 간 첫 고위급 회담이 열린 것입니다. 한일 양자회담은 미국의 제안으로 개최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열렸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5일 VOA에 이번 미한일 회담은 미국과 일본, 한국 간 고위급 접촉을 이어갈 기회를 만드는 바이든 정부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 it has created boundaries that help to contain some of the tensions in the Japan-South Korea relationship, and it certainly sends a signal.
스나이더 국장은 미한일 삼각공조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노력이 한일 갈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계선을 그었다며 특히 대북 정책에서 세 나라가 공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 실질적인 관계 진전은 두 나라에 달린 것이고 아직까지는 양국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쪽에서 두 나라 관계와 관련해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뚜렷한 행동은 없는 상황이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정의용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지만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 판결 등에서는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두 나라가 서로의 우려를 더 잘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진전을 내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좀 더 실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일본은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be able to acknowledge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s in South Korea that are in question have limited.
한국 정부가 법원의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 판결의 적용 범위와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려면 일본 정부가 단순히 과거 한일 합의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지만 말고 정치적 대화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렉시스 더든 커네티컷대 역사학 교수는 5일 VOA에 이번 회담과 관련해 일본, 한국, 미국의 외교 장관들이 런던에서 함께 앉아 진전 방안을 논의한 것은 매우 희망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Those of us who are watching this believe that there obviously must have been some discussion of particularly the issue of so-called comfort women and how it exacerbates relations.
더든 교수는 이날 3자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관계를 얼마나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를 극복하고 안보 동맹으로 협력하길 바라는 바이든 정부는 생존하는 한국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한일 두 나라 간 어떠한 합의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갖는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대한 깊은 불만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문제가 안보보다 덜 중요한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더든 교수는 말했습니다. 반면 고토 시오코 윌슨 센터 동북아시아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한일 두 나라를 가장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선 역사의 정치화로부터 경제와 안보 우려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Ultimately, the most effective way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actually play a role in this would be able to decouple the politicization of history from economic and security concerns and that it would actually focus on taking a much more pragmatic approach.
고토 연구원은 최근 조지 워싱턴 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며 두 나라의 화해는 국내적 필요와 우려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사죄의 필요증이 있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이 존중되지 않는 데 대한 실망감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고토 연구원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임기가 9월 말 끝나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는 선거 이슈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청이 지난해 설정한 목표 달성률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한 자산 조달과 실험이 모두 지연됐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행정부에 대한 회계와 감사, 정책평가를 관장하는 의회산하 회계감사원 GAO가 28일 미사일방어청 MDA의 지난 회계연도 목표 달성률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의 이번 보고서는 미사일방어 회계연도 2020, 조달과 실험에 진전이 있었으나 연간 목표 달성엔 실패라는 제목으로 의회 상원과 하원 군사위와 예산 소위에 각각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가령 2022 회계연도의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인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미사일방어청이 2020 회계연도에 기획한 자산 조달 목표 132건 가운데 실제 달성률은 62%인 82건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행실험의 경우 총 9건 중 2건만 실시돼 달성률이 22%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1월 남태평양 해상에서 쏘아올린 모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지스함에서 발사한 SM-3 블록2 알파로 요격하는 FTM-44 실험의 경우도 다음 회계연도를 넘겨 진행돼 미실시로 분류됐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지상실험의 경우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북부사령부가 공동 진행한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실험을 포함한 3건을 진행해 미군과 영내 동맹에 영향을 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정했던 다른 2건의 실험은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연기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미사일 방어청의 주요 목표 달성 지연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여행 제한과 조달 차질을 지적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국가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지상기반 외기권 방어 요격기 GMD의 경우 당초 58기 생산을 목표로 했지만 단 한 기도 생산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 회계연도에 58건의 GMD 요격기 생산 목표 중 57건을 조달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보고서는 미사일방어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우려해 주요 시설의 접근 허가를 줄이는 등의 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며 일부 활동은 최대 8개월까지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SM-3 블록2 알파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요격기의 경우 일부 조달 목표만 달성했다며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품질 관리 하락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1기 조달을 목표로 한 SM-3 블록2 알파 가운데 5기, 사드 요격기의 경우 예정된 85기 가운데 42기만이 실제 조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사드 요격기의 경우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전자부품의 교체 문제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조달이 중단됐고 10월에야 재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가 사드의 레이더인 ANTP2 탐지 범위가 훨씬 넓은 특성을 활용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도록 해 사드의 작전 운용 반경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통합성 실험도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비행 실험의 경우 표적물 이상 때문에 실험 자체를 무효로 선언했고 두 번째 실험은 표적물 요격에 실패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10월에 진행한 세 번째 실험에서는 요격에 성공했지만 2020 회계연도를 넘겨 지연된 것으로 간주하고 구체적인 평가는 내년 보고서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회계감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 한, 일 세 나라가 공동으로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퍼시픽 드래곤으로 불리는 이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지난해 훈련은 미, 한일 해군 간 정보 공유에 초점을 맞췄으며 미사일 방어청은 미래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비행 실험에 참조하기 위해 관련 실험 정보를 수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29일 VOA에 이번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국방조달과 관련해 공급망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월 상원군사위에서 미사일 방어청이 세 가지 역량을 개발 중에 있다며 그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두 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윌리엄스 부국장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언급한 세 가지 역량의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 통합 역량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나머지 두 개 요소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감사원이 지적한 목표 달성률을 고려할 때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t's possible.
윌리엄스 부국장은 특히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이 미국의 국방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사일 방어 자산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심각하다며 사이버 보안이 부처의 긴급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정보를 얻고 교육을 받으며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는 등의 조치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5일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 등 사이버 안보가 긴급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Cyber security generally is one of our most urgent priorities in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s a matter of fact, small businesses.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랜섬웨어 대응 웨비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특히 전체 공격의 절반이나 4분의 3에 당하는 공격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며 랜섬웨어 공격 등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보를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3억 5천만 달러가 넘는다며 예방을 위해선 위협 감지 방법뿐 아니라 대응 방안도 학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이기 때문이라며 해킹 조직도 바로 이 점을 노리고 공격에 나서는 것이라고 마요르카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웨비나에 참석한 국토안보부사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의 에릭 골드스타인 부국장은 랜섬웨어 공격은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usually see these criminal gangs just looking for targets of opportunity where they say, you know, here is a vulnerable device that's sitting on the internet.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하는 조직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취약한 기기나 매우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인터넷 서버 등을 노리고 이들에게 피싱 메일 등을 보내 공격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스플렁크의 리사 월리스 공공부문 부사장은 랜섬웨어 공격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이메일을 통해 피싱 메일을 보내면서 악성 프로그램이나 링크를 첨부해 받는 사람이 이를 누르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방법의 65%나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5% of all ransomware attacks are delivered via phishing emails. So I would say that, you know, phishing emails is
월리스 부사장은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랜섬웨어 공격 예방법은 의심스러운 메일이나 첨부 파일 등을 함부로 열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는 것 역시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이 주로 주요 자료를 암호화한 뒤에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인 만큼 주요 서버 외에 중요한 자료를 별도로 저장해 둠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Making sure that that information is backed up and backed up offline from your main network.
데이비드 스미스 비밀경호국 특별요원은 단 한 건의 피해 사례를 통해서는 해당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attribution, it has to be a group effort. It can't just be law enforcement working in the blind.
스미스 특별요원은 공격의 배후를 밝히는 작업에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나 기관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시사나 다른 파트너들과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제재 위반과 관련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랜섬웨어 복구 대가로 해커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과 같은 테러, 불량 국가들과의 직간접적인 거래를 금지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적성국 교역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피해 업체는 관련한 내용을 시사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무부는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은 발육부진을 겪고 있다고 유엔이 최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영양상태가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와 함께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WHO 그리고 세계은행이 공동 작성한 2021 아동 영양실조 추정치 보고서가 5일 공개됐는데요. 그 2020년 기준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31만 7,800명이 발육부진을 겪고 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북한의 전체 5살 미만 어린이 18.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어린이 5명 중에 1명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부족이나 이에 따른 발육부진 현상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육 부진을 겪는 북한 내 어린이 규모는 국제 기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데요. 유엔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와 2012년 당시 북한 내 5살 미만 어린이의 영양 상태를 비교했습니다. 2012년에 발육 부진을 겪고 있는 어린이가 42만 9,800명으로 전체 26.1%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지난해 상황은 다소 나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한국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와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발육 부진 비율은 3.2%인 미국보다는 6배 높고요. 또 2.2%인 한국과는 7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상당수 미국과 한국 어린이들이 영양 과도로 인한 과체중, 또 비만을 걱정하는 현실과는 크게 다른 겁니다. 보고서는 저체중 수치도 추정했는데요. 2017년 기준 북한 어린이 43,500명, 그러니까 전체 2.5%가 저체중을 겪고 있고 이는 국제 기준치 2%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기구들이 북한 어린이와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자국 내 영양 실태 등에 대한 유엔 보고서 내용이 날조 또는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예, 북한 체제 존엄성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 지원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 반응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구호단체들의 지원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1개 구호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구호단체들은 북중 국경이 닫히면서 지원 물량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는 건데요. 그러자 북한보건성사나 의학연구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소장이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외견상 북한이 국제기구 또 인도주의 지원단체를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앞세우고 있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북한 어린이들도 예외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의 엄격한 코로나 방역 조치로 국경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양에 상주하던 국제구호기관 직원들도 모두 떠난 상황입니다. 유니세프는 지난달 신종 코로나 관련 규제에도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영양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년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국경 봉쇄 조치로 영양 관련 비축물자 또 여러 종류의 백신 물량이 줄어들어서 어린이들의 보건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국제기구들의 북한 내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어린이들의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이군요.
네, 유엔 세계식량계획도 제한된 인원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사실, 또 영양실조 위험에 놓인 어린이와 여성을 지원해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북한 어린이 상당수가 학교에서 받는 식량 배급으로 그나마 영양소를 섭취하는데요.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장기 휴교 조치 그리고 지원 식량이 반입되지 못하면서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안소영 기자와 함께 북한 내 어린이 영양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 당국이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 대표는 한국 경찰이 북한 김정은을 보유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경찰은 6일 지난달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에서 29일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기구 10개에 나누어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화로 약 2만 7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의 주장 이후 내사를 진행하다가 최근 이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과 함께 경찰은 박 대표에게 오는 10일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도 보냈습니다. 박 대표는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할 것이라면서도 북한 김정은 총비서를 보위하는 경찰이 무슨 대한민국 경찰이냐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북전단 살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북 대화 재개를 설득해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을 자극해 이 같은 구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 사실이 공개된 지 이틀 만인 지난 2일 탈북민단체와 한국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는 담화를 내고 보복 행위를 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지금 막 수립돼서 뭔가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전체적으로 이 한미 간의 정책 조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북한의 견인하고 또 북한이 수용할 만한 어떤 대북 정책으로의 위인 뭐 여러 가지 다 고려한다면은 매우 이게 민감한 또 사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을 지연시키면서 뭐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 정세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고.
대북전단금지법은 법 개정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한국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에 대한 수사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지만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 여론이나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게 과연 헌법에 합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런 논란의 여지도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 한국이 민주와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면서 그걸 처벌하는 게 맞냐. 결국 그런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사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를 권고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또 해당법은 한국법으로는 이례적으로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영국 지방선거 구의원에 도전장을 낸 탈북민 출신 박지현 후보와 티머시 조 후보의 당선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 세계 주요 언론들도 이들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관심 있게 보도하는 가운데 후보들은 자신들의 도전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잉글랜드 지역 구의원 5천여 명과 여러 선출직 관리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6일 실시됩니다. 구의원은 지역 내 교육과 환경 미화 정책, 노년층과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사안을 지원하고 결정하는 지역 책임자로 영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직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선거엔 영국 내 탈북민 정착 역사 16년여 만에 처음으로 박지현 씨와 티머시 조 씨가 맨체스터 지역에 나란히 출마해 당선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 등 처참한 인권유린을 당했던 박 후보와 북한에서 음식을 찾아 거리를 헤매던 꽃제비 출신 청년 조 후보가 역경을 딛고 영국 시민이 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당선되면 서방 세계에서 탈북민이 선출직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됩니다. 박지현 씨는 앞서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의 낙점을 받아 베리 지역 내 구역 후보가 된 뒤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자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무어사이드로 지역구를 옮겨 유세를 펼쳐왔습니다. 박 후보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 자신을 홍보하고 하루 얼마나 걸었는지 등을 보여주는 스마트폰의 앱 사진 등을 올리며 자신이 영국에서 되찾은 행복과 꿈을 더 많은 지역 주민들과 나누며 돕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비록 난민으로 여기 왔지만 우리의 성필을 바라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은 저희 진실된 마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뭐 저희가 서로가 이제 통하지 않을까.
맨체스터 수도권 테임사이드 지역 내 텐던 사우스 구역에 출마한 티머시 조 후보도 노동당 텃밭인 지역 민심을 돌리기 위해 매일 많은 주택을 방문하며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조 후보는 5일 VOA에 날마다 유권자들을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민주주의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걸다 보니까 아마 박 후보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신발이 구멍이 다 나버렸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진짜 민주주의의 상징이거나 그 사람과 사람의 그 대화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누군지를 그 사람들 소개를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여기를 샀는지 그 이유들을 충분히 또 설명드리고요. 당신들이 나를 투표하지든 안 해주든 당신들은 내 유권자이기 때문에 유권자를 위해서 나는 항상 헌신할 거라고. 거기서 그 한마디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울러 이런 과정을 통해 미래 자유로운 북한 사회의 선거도 그려보는 계기가 됐다고 조 후보는 말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제가 후보자로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저녁마다 돌아올 때면 언젠가 내가 평양에 북한으로 가서 이런 유권자들하고 우리 북한 유권자들하고 얘기를 나눌 시간이 올까 이런 그림도 여러 번 그려봤습니다.
팀워시 조 후보가 출마한 구역은 노동당과 개혁당, 녹색당 후보 등 4명이 경쟁하고 있으며 7명이 출마한 박지연 후보 구역은 2명을 선출합니다.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두 지역은 모두 전통적인 노동당 강세 지역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브렉시트 여파 등 큰 변수가 많아 과거보다 민심을 예측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BBC, 로이터 등 주요 언론과 프랑스의 AFP, 캐나다의 CTV, 중동의 알자지라 등 세계 많은 언론들이 두 후보의 출마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뤄 지명도도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팍스뉴스는 4일 탈북민이 영국 선거에 출마해 정치 역사를 만들려 한다며 박지원 후보의 극적인 인생 스토리를 자세히 조명했습니다. 영국 리즈 대학교의 에이단 포스터 카러 교수 등 영국 내 여러 한반도 전문가들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두 후보의 출마 관련 뉴스를 올리면서 지지 정당과는 별개로 이들의 선전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보수계 블로그도 최근 두 탈북민 출신 후보의 출마 소식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두 후보가 우리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머시 조 후보는 한국인과 탈북민들로부터 수백 건이 넘는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런 도전이 캄캄한 어둠 속에 계속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선 여부를 떠나서 저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저희 북한 분들한테 저희가 보여준 그 자체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큰 효과고 큰 역할론을 보여줬고 저희 북한 분들이 알았다면 그분들한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총맞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택의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 땅 안에서 저희한테는 희망이 없었고. 근데 우리도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그런 자유의 땅이 있으면 누구나 다 그런 자기의 꿈과 희망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그분들한테 저희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53개국 국민들 절반 정도는 자신들의 국가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이 꼽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비영리 재단인 민주주의 동맹재단과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가 공동 작성한 민주주의 인식지수 2021 보고서가 5일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53개국 5만 3,200명가량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된 민주주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는 응답자 중 81%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국가별로는 그리스가 9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자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사이엔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응답자 대다수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자국이 실제 민주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53%만 그렇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응답자의 75% 이상이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미국이 민주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50%가 되지 않아 28%포인트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은 80% 이상이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답한 가운데 한국이 민주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70% 미만에 그치면서 19%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자국에 대한 평가 사이의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는 스위스로 단 9%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4%가 경제적 불평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언론 자유 제한이 53%, 불공정한 선거가 49%, 소셜미디어 등 빅테크 기업이 48%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강대국들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자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나라로 미국을 꼽은 응답자가 4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38%와 28%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자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응답한 나라 가운데 파키스탄이 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필리핀 62%, 한국과 타이완이 58%로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라는 응답은 타이완이 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필리핀 57%, 파키스탄 56%, 한국 55% 순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한 국가의 대응에 대한 평가에서 아시아 국가와 유럽 국가 사이에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응답자의 75%가 코로나에 대한 국가 대응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유럽은 45%만 만족했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가 코로나와 관련한 자국의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너무 많이 제한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덕성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청년들에 대해 인간 개조론과 반사회주의 척결을 강조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정권 안정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과 장마당 세대 출신 탈북 청년들이 주장했습니다. 외부 정부와 시장 경제에 익숙한 청년들을 구식 사상 교양으로 개조하겠다는 것이 모순이란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장마당 세대로 2019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장혁 씨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잇따라 청년들에 대한 인간 개조론, 반사회주의 척결을 강조하는 것에 착잡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많은 청년들은 집단주의와 헌신, 국가에 대한 희생과는 거리가 멀고 국가에 기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방식으로 장마당 세대를 개조하겠다는 최고 지도자의 발상 자체가 너무 무모해 보인다는 겁니다.
경제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못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가 격변하고 있는데 올드한 방식의 사상 교양을 개조한다고 뭔가 사람들이 이기심을 다 버리고 맹종맹동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관리들을 결국에는 신체가는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겠는지 몰라도 실제 대중적인 그 사상적인 변화에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개최한 6차 세포비서 대회에서 청년동맹 사업에 대한 인간 개조론, 교양 개조 등 개조를 9번이나 언급하며 당이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단장, 언행을 늘 교양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교양 문제를 당과 혁명 그리고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열린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대회에서도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 행위 등 불순의 독초를 단호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청년들의 교양 개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과 북한 장마당 세대 출신 탈북 청년들은 중앙의 통제에서 계속 멀어지는 청년들이 김정은의 안정적 정권 유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합니다. 역시 북한 장마당 세대로 북한 무역업체 부대표를 지낸 이현승 씨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외부 정보가 많이 들어갔고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이가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이 자기를 뒷받침해줘야지 이제 앞으로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데 만약 그런 세대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김정은에 대해서 그런 신심이나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게 낮단 말입니다. 매우 상대적으로. 아시다시피 뭐 장마당 세대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엘리트 그룹들도 그리고 그거보다도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해외에 나와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 서울대학교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현 교수는 최근 언론 칼럼에서 옛 소련과 중국이 각각 80년 전과 40년 전에 포기한 사회주의 인간 개조론을 북한 지도부가 새삼 강조한 것은 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벼랑으로 내몰리자 주민의 불만이 정권으로 향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다수의 주민은 사상 교육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을 싫어해 뇌물을 주며 빠지는 등 주민과 관료가 부패를 고리로 유착돼 김정은의 통제력이 더욱 약화된다며 사회주의 인간 개조론은 무리수, 자충수로 상황을 악화시킬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들에 대해 인간관계에서부터 말씨와 외모까지 사실상 개인의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북한 전체의 커다란 국가적 모순과 부딪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 수재들의 등용문인 평양 리과대학 출신으로 북한에서 영상 촬영 전문 업체를 운영하며 김정은 정권을 10년 동안 체험한 장혁 씨는 국가 대부분의 경제가 비합법적, 비사회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최고 지도자가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위에서 그런 수단이 나오면 그것을 자기의 생계 유지에 어떻게나 이용을 하려는 사람들 뿐이고 이유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일을 견실하게 해라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사람들도 살 방법이 없어요. 불법을 안 저지르고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정말 경제 활동을 하는 게 합법적인 게 없어요. 보통 백성들도 살아서 경제 활동하고 먹고 쓰고 산다는 것 자체가 범죄고 월급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먹고 삽니까? 관리들도 주는 게 없는데 먹고 산다? 이건 범죄인 거예요. 그 사람 비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지적은 좀 더 객관적인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9년에서 2020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10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북한에 있을 때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응답은 67.9%, 장사활동 경험자 사이에선 78%가 자본주의를 더 선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를 공동 진행한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이종민 부연구위원은 관련 토론회에서 대다수 북한 주민이 사실상 사회주의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장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소비품 판매, 기업 설립, 고용, 은행 대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8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북한 이탈 주민들 대체로 매우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자본주의 도입, 경제관리 방법 개선 같은 개혁정책을 이야기하거나 외국과의 경협 확대 같은 개방정책을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개혁개방이 없어서 23.9%, 최고 지도자 김정은 때문에 16.5%, 북한의 국가정책 실패 8.4% 등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북한 해외업체 지배인 출신으로 미국에 망명한 허강일 씨는 지금은 북한판 문화 대혁명 상황과 같다며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인생을 망친다는 걸 청년들이 가장 잘 알아서 불만도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장마당세 들어 미국의 한 대학원에서 국제 갈등 분석 해결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성주 씨는 인간 개조론이란 표현 자체가 김정은이 당면한 위급성과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임을 동시에 증명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을 개조한다? 이거는 21세기에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개인은 자기의 꿈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사회주의라는 그 큰 그들만의 그 생각 속에 인간을 맞춰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개인의 그 인권을 무참히 짓밟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령 독재를 위해서 개인들의 인권은 없어도 된다를 그냥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분노를 느껴요.
북한 전문가인 러시아 출신의 안드레이 랑코프 한국국민대 교수는 북한 청년들의 상황이 청년 동맹의 원조인 옛 소련의 콤소몰과 정치에 무관심했던 소련 청년들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옴사몰 교직은 그 젊은 사람들은 그 공식적인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외부 생활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고 봄산당과 그 청년 동맹, 봄사몰 주장과 달리 갈수록 소련과 자본주의 선진국 간 격차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옛 소련 청년들이 공산당의 구식 선전과 교육을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북한 청년들도 반복되는 북한 수뇌부의 시대착오적이고 고리타분한 선전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랑코프 교수는 북한 청년들은 대부분 한국과 중국이 훨씬 잘 산다는 것을 알지만 북한 지도부는 이런 현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보다 부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노년의 고위관리들이 청년들의 문화나 소통 방식에 관심조차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평양의 한 여대생은 지난 2008년 북한을 취재한 미국 ABC 방송에 세계 젊은이들과 이메일로 소통할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이 방송에 인터넷이 젊은이들을 부패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었습니다. 옛 공산 루마니아의 청년 동맹인 파이오니어스 출신인 그레그 스칼라투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청년들의 현 상황은 지도자와 사회주의를 겉으로는 찬양하는 척했지만 속으론 믿지 않았던 옛 파이오니어스와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금 상황은 1980년대 초반 공산 동유럽을 연상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today reminds me of the early 1980s in Eastern Europe.
당시 동유럽 공산 정권들은 합법성을 둘러싼 투쟁에서 자리를 잃고 국민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정보 소비를 통해 정권의 정통성과 권력에 도전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북한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과 장마당 세대 탈북민들은 이런 배경 때문에 반사회주의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압박이 단기적으로는 일부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 우려 때문에 개혁 개방은 힘들 수 있겠지만 최소한 국내 경제를 작은 범위의 시장 경제로 전환해 현 상황을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 미국의 교육혁명가 존 듀이 편이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4년 5월 6일 역사상 최초로 1마일 달리기에서 마의 4분벽이 깨졌습니다. 육상 1마일 경기에서 인간 육체의 한계라던 마의 4분 장벽이 깨진 것입니다.
And here he comes. Bannister goes streaking forward with about 250 yards to the tapes.
마의 4분 장벽을 깬 주인공은 영국의 육상 선수인 로저 베니스터였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3분 59초 4였습니다. 25살의 로저 베니스터가 기록을 낸 뒤 한 달 만에 10명이 4분 이내 기록을 달성했고 1년 뒤엔 37명, 2년 뒤에는 300여 명이 베니스터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베니스터가 깬 것은 전 세계 육상 선수의 심리적 장벽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기록은 9년 전인 1954년 스웨덴 선수가 세운 4분 1초 4의 기록을 2초 앞당긴 것입니다. 세계 육상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되는 로저 베니스터는 2018년 88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1994년 5월 6일 세계에서 해저 구간이 가장 긴 해저 터널이 개통됩니다. 31마일 가운데 23마일이 해저 구간으로 이루어진 채널 터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터널로 채널 터널, 채널과 터널을 합성해 터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988년 공사를 시작해 6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13,000여 명이 동원된 이 공사에 10명이 작업 중 목숨을 잃었으며 8명이 영국인, 2명이 프랑스인이었습니다. 영국 해협의 가장 좁은 부분인 도버 해협의 지하를 통해 영국의 포크스턴과 프랑스의 칼레를 연결하며 총 3개의 터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터널은 1869년 해저 터널 위원회가 발족해 1878년 굴착을 시작했지만 중지됐고 그 후 100년이 지난 1986년 5월 영국과 프랑스 정부의 사업 인가를 받아 착공했습니다. 1990년 터널을 관통했고 1994년 완공하게 됐습니다. 채널 터널은 유럽 통합의 상징물로 세계 토목사의 한 획을 긋게 됐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